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보신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도 같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면, 그랬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르다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혼내주셨을까요? 저는요, 만약에 마르다가 끝까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집 나가시면서라도 마르다 보고 아, 너 너무 수고했다고, 보이지 않는 데서 더 많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근데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셔서 그때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해 보면요, 전부 다 행위에 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2장 24절 말씀을 보면, 2장 26절 말씀인데 24절이 나왔네요. 예, 그래서 특별히 26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행함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르다의 행동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마르다는 칭찬을 받지를 못했습니까? 도대체 마르다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마르다의 첫 번째 실수는요, 마리아랑 자기를 비교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같은 부서에 같은 나이도 비슷한, 아니 저보다 어리셨던 것 같아요.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부서에 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전도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한 대여섯 분 이렇게 쭉 있으셨는데 꼭 저한테만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또 저한테 일을 옆에 놀고 있는데요, 근데 또 저한테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뭐 막 거룩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수많은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저 친구는 놀고 있는데 왜 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또 이 일을 더해야 하나,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교회에서 이런 봉사들을 해야 하나,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도 없고 나는 지금도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또 이 일을 맡기시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실수도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모습이랑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하니까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가서 나 혼자 억울하게 일하고 있으니까 마리아도 같이 일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마르다의 실수입니까? 마리아랑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꼭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랑 비교해서 좀 잘하면 교만해집니다. 아, 역시 난 일을 잘해. 아, 역시 난 훌륭해.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좀 못하면 낙심에 빠집니다. 아, 왜 난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냐. 그런 식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거나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직분을 맡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틈을 살짝 공격을 합니다. 다른 사람 보라고, 옆에 있는 사람 보라고, 쟤들은 안 하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틈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보시면서 아니 쟤들은 죄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쟤들 때문에 내가 왜 십자가 져야 되냐고 그렇게 불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비교가 아닙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던 종과 두 달란트 받았던 종이 받은 달란트는 달랐지만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되게 일했을 때 주인은 동일하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일에 그저 충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셔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때가 아니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낭중지추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요,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어놓으면 그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송곳이 주머니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충성하게 감당하는 사람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혹시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써주시는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혼자서 전도사로서 막 열심히 일하고 다른 친구들이 아니죠. 다른 전도사님들은 막 이렇게 가만 계시고 저는 혼자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혼자서 막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전도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일들을 계속 주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옆에 놀고 있는 전도사님들도 좀 일 좀 시켜주십시오. 왜 제가 이 일을 다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마음을 저한테 딱. 그러면 너 쓰지 말까? 저는요, 여러분은 그거 듣고 웃으시지만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닿았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70억 이상의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 사람 안 쓰셔도 됩니다. 하늘에 뭐 새, 땅에 돌들까지도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과 온갖 자연 가운데서 굳이 저를 불러주시고 굳이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맡겨주셨구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일들을 맡겨주셨구나.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맡겨주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없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부족한 종을 써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마르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수많은 마을 가운데서 마르다가 사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집 가운데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마 마르다도 처음에는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과 자기 모습을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그 기쁜 사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불평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실 때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것처럼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서 할 일이 많고 매일매일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나 혼자 이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마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일,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과 비교했고 그러다가 불평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마르다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요, 염려를 했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말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바로 마르다의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많은 일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시면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수많은 일에 계속 신경을 쓰다가 그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니까 주님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염려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나눕니다. 마르다처럼 끊임없이 이것저것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만 다시 그 시선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더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나뉩니다. 걱정할 것이 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걱정만 하다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염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도 압살롬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문제나 어려움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환경도 어려워집니다.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그 어려움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 사람들 말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 4살 정도 됐거든요. 제가 제 둘째 아들한테 예훈아 이리 와 그러면요 의심하지를 않습니다. 아들이 야 예훈아 이리 와 그럼 그냥 옵니다. 이 녀석이 혹시 아빠가 뭐 나를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지는 않을까, 뭐 저기다 장애물을 놔두지 않을 그런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훈아 이리 와 그러면 그냥 아빠를 믿고 옵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계산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용감하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빠이신 하나님 믿고 두려움 없이 한 발자국 내딛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니까 무서운 겁니다. 염려할 걸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문제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상황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문제를 계속해서 낳습니다. 문제를 바라볼수록 우리 가운데 해결 방법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는 점점 더 커지고 마음은 점점 더 조각조각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문제로 빠져들어갑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아마 마르다는요, 혼자서 생각해보니까 전도 부쳐야 되고 김밥도 말아야 되고 상도 닦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할 일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믿음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들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앞에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여전히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더 크게 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보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자가 두바이에서 고층 건물 짓는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건축 기술자에게 이 높은 데서 일을 하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기술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땅을 보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면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과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의 마지막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마지막 실수는 뭐냐면요,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가셨는데요, 이제 예배를 드린데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집사님이 어딜 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어디 가셨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 설교 말씀을 기도 끝나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이 집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이 좀 길어지니까 좀 계시다가 또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가스레인지에 불 켜러 가셨다가 가스레인지 불 끌어 가셨다가 다시 불 켜러 가스레인지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뭐가 실수인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게 핵심인데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가스레인지 왔다 갔다 따뜻한 음식 대접하려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정말 드려야 될 예배를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의 실수가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대접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으면 치료를 받고 돌아와야 됩니다. 도서관에 공부를 하러 갔으면 공부를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놀다가 오고 도서관에 가서 연애하다 오면 뭐하러 병원에 가고 뭐하러 도서관에 가겠습니까?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다른 목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납니다.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대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 대접하는 게 목적이 돼버렸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일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대접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나 섬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섬김이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 빠진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맡은 직분이 예수님 없는 직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주님께 영광 돌릴 목적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맡겨준 내 일이니까 그냥 한다.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마리아처럼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좋아서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더워도 그 둘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안 붙어, 연애하실 때 다 막 이렇게 떨어져 계셨나요? 사랑하면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딴 데 가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요 마리아가 뭐 잘했다고 좋은 편 선택했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주님 곁에 있는 게 그게 좋은 편 선택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 곁에 머무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은 이걸 기뻐할 것 같아 그 일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냥 마리아 같은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고요. 어려움 다가올 때, 세상 힘든 일 다가올 때 그냥 주님 안 놓치고 그냥 붙잡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매 순간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일이 안 될 때도 딴 거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아오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가지가 뭘 잘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거기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좋은 편을 잘 선택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작은 선택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리아 같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마르다처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것들이 생기시는 그때에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좋은 편 잘 선택했다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섬김과 그 섬기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주님을 섬길 때 목적을 잃어버리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염려하고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종이 부족하여 잘못 전한 것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고 마리아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